성탄절에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굿웃의 스크루지 영감이라는 이야기죠. 본래는 그 찰스 디킨슨의 중변 소설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그 소설의 내용인데 우리에게는 다른 별명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잠깐만 스토리를 소개합시다. 한 사업가 스크루지의 노년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한 꿈을 꾸게 됐는데 말레라고 하는 동업자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하는 말이 돈을 많이 벌었지만은 잘 베풀지 못해서 늘 후회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남기고 그리고 이제 그는 꿈에서 세 유령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유령을 만나서는 과거에 자기가 그 어렸을 적에 불우하게 또는 고독하게 자랐던 그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두 번째 유령을 만나서는 현재에 자기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돈은 없지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세 번째 유령을 만나서는 자기의 미래의 모습을 보게 됐는데 자신의 장례식을 보게 됐습니다. 장례식에 방문객은 아무도 없고 매우 쓸쓸한 그 장례식에 그저 일하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묘비에는 그의 이름 딱 이름만 새겨져 있을 뿐이지 아무런 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그러한 미래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그 모든 장면 장면에서 아주 지독한 후회를 느끼고 마지막 그 장면에서는 거의 울부짖다시피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잠을 깨게 됩니다. 소설은 그의 그 꿈을 통해서 그가 이제 변화된 노년의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좋은 내용인데 꿈에 보았던 그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그 마지막 내용이 좀 인상적입니다. 뭐냐면 그가 죽게 되는데 집에서 같이 일을 하며 돕던 청소부나 세탁부, 장의사 일을 하는 이런 여자들이 집에서 자기의 귀한 것들을 좀 챙겨가지고 훔쳐가지고 아 내가 값진 것 이걸 좀 챙겼다 이렇게 서로 자랑들을 합니다. 그의 죽음을 놓고 슬픔과 애도는 한 군데도 보이질 않고 그 주변 사람들 가운데서 오히려 자신의 죽음을 기뻐하고 오히려 자신을 또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더 자유로움을 느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이렇게 지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잠을 깨고 그는 뭔가 바꾸게 됩니다. 그의 꿈은 그저 지나가는 꿈이고 그저 소설 한 파트의 소설 이야기지만은 일종의 미래 예측입니다. 앞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는 미래 예측을 하게 되고 우리들의 미래 예측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뭐 점을 치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했고 최근에는 미래학자들이 여러 가지 통계들을 놓고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미래 예측을 거의 매해 책을 내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궁금해하는 우리의 미래를 놓고 어떤 미래 예측이라는 것은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래 예측을 해놓고 그것이 맞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미래학자의 그 평가가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래 예측을 하고 그 예측을 놓고 우리가 오늘 어떤 정책을 바꾸고 우리의 어떤 삶의 스타일들을 바꾸어서 준비를 하게 되면 그거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예측은 반드시 그렇게 되라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더 큰 의미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는가 그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미래에 2000 몇 년도쯤 되면 지금처럼 인구가 주는 것을 보면 그때 가서는 아마도 태어나는 한국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고 그렇게 되면 나라 자체가 국민이 다 바뀌든지 이렇게 바뀔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 예측이 근거가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근거를 놓고 예측을 했지만은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오늘 출산을 장려하고 정책을 다르게 피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각성을 하고 사회 전체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후손들을 힘들어도 낳고 양육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뀌면 그러면 인구 절벽이 오지 않게 될 것이고 지금의 미래 예측은 빗나갈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 우리가 원하는 거죠.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다행히 스크루지는 꿈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고 그것을 바꾸어 보겠다고 결심하고 바꾸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운명론자가 있다면 미래 예측을 해놓고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시점이 되면 나는 죽을 때가 되니까 그때 가서는 실제로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플랜을 놓고 그거에 맞춰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운명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 안에도 또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성경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미래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니까 액을 막기 위해서 부적이라도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신봉하고 또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미래에는 어떤 개발이 이루어질 거고 그럼 그때 가서는 이런 이런 잡들이 없어지고 뭐 이런 이런 새로운 일들이 생기고 뭐 이런 미래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물론 준비를 하는 건 좋지만은 예를 들어서 저쪽에 핵무기가 몇 개 있으니까 억지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도 핵무기를 몇 개 가져야 된다. 이것이 지구촌 곳곳에 산이고 바다고 다 핵무기로 무장을 해놓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는 핵무기 하나가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파괴되면서 겪는 그 어려운 모습들을 보고 실제로 어느 지역에 수십 년 전에 사고가 난 거를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또 근래에는 일본에 어떤 사고도 일어나고 그 후유증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계 곳곳에 그 핵무기들을 갖다가 배치를 해놓고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위험한 무기들을 세계 곳곳에 갖다가 배치해놓고 평화를 원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당신들은 이것 때문에 파멸을 맞게 될 겁니다.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린 아이가 무서운 어떤 것을 가지고 손에 들고 놓지도 못하고 갖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모습. 뭐 저는 잘 몰라서 그냥 잘 자고 잘 먹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아마 이거를 눈으로 보듯 알고 있는 몇몇의 지도자들은 아마 밤에 잠을 잘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어려운 또 위험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또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갖고 있는 미래 예측이 있습니다. 작게는 우리 각 개인들이 미래에 나는 영생에 어떤 것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 올바른 예측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미래에 어떤 것을 바꾸기 위해서 오늘 나의 삶을 바꿉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간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 바꿉니다. 삶을 바꾸고 실제로 주변을 바꾸고 실제로 변화와 혁명을 일구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기독교가 유일한 역사의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 우리에게 정말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희망이 되는가? 우리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이 성탄은 과연 우리들에게 희망인가? 과연 성탄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가?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의 찬송 소리가 나오는데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2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서 우리는 성탄이 우리들에게 가지고 오는 우리들의 미래 예측을 놓고 우리가 방향을 바꿔야 될 세 가지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 백성에게 미칠. 그러니까 성탄의 의미 중에 중요한 것 첫 번째는 이타성입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타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큰 기쁨의 소식. 기쁨이라는 것은 자유로부터 오는데 그 자유는 결국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탄이 우리에게 가지고 온 이 구원의 기쁨, 그것이 어떤 것인지. 마지막 세 번째로는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소식이라는 뜻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잘 맞는 그런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들이 본래 갖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본래 이 땅을 지으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모습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방향을 돌이켜야 된다. 이런 세 가지 메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아닌 타자를 향한다는 것입니다. 원로 지성인 중에 한 분이죠. 김영석 교수께서 작년에 책을 하나 냈는데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 물론 그것은 신학자가 아닌 철학자가 쓴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적인 완전한 어떤 신학적인 입장에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그런 책이고 거기에 어떤 좋은 인사이트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짧은 책이지만 거기서 김영석 교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는 사회가 진리를 요구할 때 찾아갈 수 있는 곳이 돼야 된다. 사업을 하다가 뭔가 사업의 의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사업을 해서 실패해서가 아니라 사업이 진행되고 삶이 진행되고 있을 때 나의 인생은, 나의 비즈니스는, 나의 직업은, 나의 삶은, 나의 가정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기에 대한 퀘션이 나오고 뭔가 찾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찾아올 수 있는 곳이라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교회가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 중요한 인사이트 중에 중요한 이야기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이 기독교 공동체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런 이렇게 모이는 이런 제도로서 준비되어 있는 이런 교회, 이런 교회도 교회지만 기독교 공동체는 우리가 몇 사람이 모여도, 또 몇 사람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모여도, 몇 사람이 말씀을 놓고 함께 묵상하기 위해서 모이는 시간도 다 그 모든 것이 다 기독교 공동체고, 작게는 예수를 믿는 우리 가정이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교훈하시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교회를 가르치시면서 한 번도 건물이 좋은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이런 교회를 모델로 내세우지를 않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있다. 보다 깊은 의미를 예수님 자신에 둡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 예수님께서 정말 머리가 되고 지체가 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해 진정한 관심을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겁니다. 그 교회는, 교회가 가져야 될 특징이, 반드시 있어야 될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타자 지향성이라는 겁니다. 에밀 브루너의 말대로 불이 탐으로 존재하듯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예수님께서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제자들을 불러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 이야기하십니다. 반드시 우리 예수 안에서 함께 공동체가 되었을 때에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타자지향성이라는 겁니다. 밖을 향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가정을 이루고, 우리가 기도 모임을 하면서 몇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 모임을 하고, 이럴 때 우리가 타자지향성인지를 늘 돌아봐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하는 일이 영적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영적인 일입니다. 굉장히 스피리추얼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서 추운 날씨에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히팅을 합니다. 이 비용은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드리는 일을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돈입니다. 타자지향적인 지출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가 헌금을 드려서 교회에서 사용하니까 영적이다, 교회에서 사용하니까 타자지향적이다, 천만에요. 내가 여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비용을 위해서 내가 지출하고 있다면 이건 영적인 일이긴 하지만 타자지향적이진 않습니다. 내가 가정,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데 내가 돈을 벌어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경건 생활을 하고 그것이 나의 것만을 위해서, 나의 것만을 위해서 지출하고 있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타자지향적인 기독교를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연말 연시가 되면 바젯을 세우고 뭐를 하지만은 우리가 여기에서, 물론 제가 그렇다고 그래서 그럼 내일이라도 그냥 선교비 지출합시다, 천만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는 준비가 돼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지도 못하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선교하러 가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도 잘 못하는 기독교인이라면 선교하는 거 중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고 하는 일들은 자기중심적인 일들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복음이 울다라고 하는 책을 쓴 한 복음주의 목사님, 젊은 목사님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분입니다. 데이빗 플랜 목사라는 분인데 레디컬이라는 책을, 아주 유명한 책을 써서 세계적인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이분이 어떤 기회가 돼서 히말라야 산에 한 얼마간의 기간 동안에 하이킹을, 트레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사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쓴 책이 있어요. 복음이 울다. 자기는 참 멋진 설교를 만들어서 설교를 했고 참 멋진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습니다. 과연 그것이 누구에게 울림을 주었는가? 그것을 읽고 반응했던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세상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가난과 빈곤과 슬픔의 현장들을 직접 함께 걸어가면서 그들의 눈물을 보고 나서 그는 날마다 밤마다 울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세상의 소망이신가? 절박한 상황이 되어서 거기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과연 무엇인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을 놓고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가? 우리는 그저 아직도 풍요에 취해 있고 우리는 아직도 그저 우리들의 안락함에 취해 있는 동안에 세상은 눈물을 흘리고 절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 감아온 세상들, 우리가 모른 채 한 사람들, 그들 때문에 복음이 울고 있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실제로 복음을 가지고 사역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세속적인 모습들로 인해서 복음이 울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절규를 하는 거죠. 타자지향적이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선교사로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어느 곳에 가면은 정말 어렵게 살아요. 마실 물이, 깨끗한 물이 없어서 그저 시궁창 같이 흘러가는 물을 떠먹고 살고, 화장실이 없어서 그저 아무데나 가서 변을 보아야 됩니다. 제가 선교사로 그곳에 갔어요. 아휴, 어떻게 이 쓰레기 같은 곳에서 이러고 살아요. 당장 바꿉시다. 미국에서 수백만 달러 모금을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이 빌리지를 좀 바꿔줘야 됩니다. 그냥 집을 막 짓고 지하수를 파서 우물을 만들어서 식수를 공급하고, 그것도 선교지요. 그것도 선교입니다. 또 다른 선교사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정글 문자가 없는 곳에 들어가서 그저 맨몸으로 들어갑니다. 맨몸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문자가 없어요. 그 사람들의 말을 배워서 문자를 만들기까지 20년이 걸립니다. 그들에게 문자를 만들어서 문자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 쪽복음 요한복음 하나를 번역해서 그들에게 읽게 할 때까지 그 선교사는 거기서 평생 살아야 됩니다. 위클리프 선교단체의 사역의 모습이 무엇이 선교일까요? 내가 봉사를 해요. 내 중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 봉사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주세요, 목사님. 교회가 뭘 필요로 하는지, 주변에 교우들이 뭐가 필요한지 도통 관심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게 해주세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 첫 발을 들이자마자 이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섬기고 이럴 때에 황금률 있죠. 예수님 가르쳐 주신 황금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물론 그 가르침 속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긴 하지만 어떤 목사님이 플래티넘 룰이라는 말을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대접해 주기도 해야 되지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되는, 그럴 경우에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살피고 배려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할 때 플래티넘 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관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예수를 믿고 우리가 뭐를 한다고 할 때에 진정한 의미의 타자 관심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모습은 예수님 오실 때 하늘에 12영도 더 된다는 하늘의 군대를 몰고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궁궐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난한 곳에, 가장 무시당하는 곳에, 그들 가운데 우리들의 언어를 배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시기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매해 겪는, 매해 들어보는 이런 메시지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탄은 구원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기쁜 소식은 자유로부터 옵니다. 모든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오늘 누가복음 2장의 성탄의 기사 뒷부분에 가보면 두 사람의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시므온이라고 하는 분하고 안나라고 하는 분. 시므온은 젊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받습니다.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거다. 메시아, 꿈에도 그리던 구원의 마침점입니다. 그동안은 약속으로만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통해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리얼이 될 겁니다. 이제 리얼리티가 될 텐데 그 예수, 메시아가 이제 오실 거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지 평생을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주님 앞에 갈 때가 됐어요. 하나님 언제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젊은 부부가, 가난한 부부가 어린 아기를 데리고 들어오는데 이 땅을 찾아오신, 약하디약한 모습으로 이 땅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품에 안고 그가 느꼈던 것은 그겁니다. 주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자유롭게 놓아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내가 죽을 수 있겠습니다. 자유롭게 이제는 내가 죽을 수 있겠습니다. 안나라는 84세가 된 기도의 선지자가 또 기도하는 중에 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그가 예루살렘의 속량을 봅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이라는 것은 그 예루살렘의 그 갖가지 죄악도, 그 아래서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어내실 때, 그럴 때 그것을 속량이라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씻어내시는데 무엇을 씻어내시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지으셨을 때 사람들은 최고의 복된 모습입니다. 자동인형이 아니에요. 복된 모습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습입니다.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야말로 삶이 지옥이에요. 돈이 많으면 행복한 것 같죠. 권세가 있으면 행복한 것 같죠. 다 그 자리에서, 그 모습에서 고뇌와 번뇌가 다 있습니다. 나가서 사는 생활들이 다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이 성탄이고, 이것이 없이는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피의 권세로 우리들의 죄를 씻어내십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아세요? 우리의 죄를 씻었다 하실 때 이제 우리가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씻은 바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씻어내셨을 때 우리는 아직 죄악 속에 죄악을 좋아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지만 이제 우리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지금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바꾸시는데 거듭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그게 무슨 일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좋아하는 나의 습성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억지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죄악을 짓는 것이 싫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됐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생각에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 그동안 약속으로만 존재했던 이 구원이 이제 실제로 나에게 찾아와서 나의 삶에서 실제 미래의 그 모든 일들의 미래 예측을 놓고 오늘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이 기적적인 일이 지금 이제 나에게 시작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이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성탄은 이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일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그 일이 이제 그 단순히 2000년 전 그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리얼리티가 된 이유는 성령께서 나에게 오셨을 때 이제 성령께서 나를 충만케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씻어내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일마다 암송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성령께서 오셨을 때에 이제부터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게 됐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됐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제는 주일날 아침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일이 기쁘고 즐겁고 여기에서 충만하고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기독교인들의 삶이 그래서 이 세상 속의 소망인 것이고 교회의 존재가 이 세상에는 이 교회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 이것이 희망인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세상과 똑같다면 세상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지 않은 교회라면 교회는 거기에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자리가 이 교회가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면 이 역사 속에 이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던 것. 그 이 복음이 실제로 나의 생명이 돼서 지금 나의 삶을 바꾸어서 동화 같은 이야기에 소개된 이야기지만 그 스크루지 영감처럼 지금 미래의 어떤 일들을 놓고 하나님의 어떤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오늘 내가 나의 삶을 바꾸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리얼리티가 되었을 때 그때 성탄으로 이루어진 이 구원은 진정한 의미의 우리의 삶의 변화와 혁명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탄은 본질 회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하나님 인간을 지으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일을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목적과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이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과연 이 세상의 희망인가 여기에 답을 줘야 됩니다. 수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희망을 뺏어가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들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어떤 일들을 예측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사람들이 열어놓은 길은 파멸의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앞에다 놓고 오늘 우리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세상을 향해 우리 인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이 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이 교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 돼야 되고 그래서 세상은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탄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기독교는 반드시 기독교라고 하는 믿음은 우리 이 역사에 반드시 존재해서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한가에 대해서 묻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그런가 이것을 물어야 됩니다. 성탄은 우리들에게 그런 모습을 요구하고 진정한 의미의 영생에 대한 영생 예측을 해놓고 오늘 지금 우리는 바꿀 수 있나?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모습,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충분히 세상적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생각을 접고 그 모든 삶의 스타일들을 다 접고 모든 사치를 다 내려놓고 모든 잘못된 자존심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그 성탄의 그 길을 가장 가난한 자를 찾아오고 가장 치욕된 곳을 찾아가시던 그 모습을 우리는 과연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것인가? 우리 교회는 과연 그 모습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물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진정한 의미의 성탄이 찾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